바다를 지켜볼 때마다 느끼는 두 가지 느낌이 있는데, 한 가지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 포용성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집요한 도전성입니다. 적마와 홍수 때 보면 강을 거쳐서 바다로 들어간 흙탕물들이 온갖 땅 위의 오물들을 쓸어 바다로 넣게 되는데, 그럼에도 바다는 그 모든 것을 담담히 수용하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다시 맑고 잔잔한 모습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다의 파도가 보여주는 집요한 도전성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결코 멈춤이 없습니다. 그 파도들이 연안을 청소하기도 하고 바다 깊은 곳에 에너지와 빛을 공급하는가 하면, 파도가 부딪히는 해변의 곡선을 바꾸기도 하고 주변을 깎고 가다듬어 기묘한 경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단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바다는 움직이고 도전하면서 수많은 생명의 풍성함을 창출해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느라면 마치 우리의 인생살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도 멈춤이 없고 도전도 쉬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끝이 보이지 않는 다양한 시련과 도전들이 우리 삶에 이어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성경 말씀 보시면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서 학대를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만 벗어나면 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먹어도 굶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애굽을 떠나니 홍해가 가로막고 홍해를 건너니 거친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실 물 문제 해결되니 양식의 문제가 생겼고, 만나를 얻게 되자 그 다음에는 내분이 생기고 혼란이 극심해지게 됐습니다. 단 한 시간도 실은 없고 도전이 멈춘 시기는 광야 중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로고 감격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악의적인 비방과 시련도 도전도 끝없이 주님께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장엄한 거룩한 모습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에도 조롱과 모욕과 비방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전문지호 후문지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문에는 호랑이가 기다리고 뒷문에는 이리가 있다라는 말인데, 이처럼 인생 항로의 앞과 뒤에 우리의 시련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큰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은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이 거의 마쳐질 때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3년간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도란도 서원을 설립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그들을 인근의 여러 지방으로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신비한 은사들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의 손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1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어지면서 그 지방의 전통 종교인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마술사들이 그들의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대열에 합류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전혀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책이 너무나 귀중했습니다. 책은 저자가 직접 기록한 원서와 소수의 필사본만 존재했기 때문에 책은 정말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또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지면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책 한 권의 분량도 엄청났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책으로 신구약 성경을 운반하려면 지금의 트럭 하나에 가득 실어야 될 만큼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값도 매우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술책의 가격이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지만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은화 한 개였던 것을 감안해 보시면 이 책값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만큼 상상 못할 큰 복음의 능력이었고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그 결과로 20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성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말씀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에베소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역사는 쉬지 않고 이어져가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마귀의 역사도 쉼없이 이어져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에 더 큰 선교의 비전을 고백합니다. 21절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모든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에베소에 오기 전에 그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마친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떠날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자신의 생명이 마치게 되기 전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면서 기록한 책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말하여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그의 심정을 밝힙니다. 또 14절 15절 말씀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로마 전도에 대한 그의 간절한 염원을 밝혀줍니다. 당시 그는 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생각하고 다른 제3의 선교지를 물색하다가 로마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라고 했고 23절에는 그래서 이제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사역이 원했던 모든 곳에서 순탄하게 잘 이루어졌음을 보고하는 말입니다. 이 순간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이르는 새로운 대전도 계획을 가슴에 품고 기도 중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갔다가 스바나로 가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사역이 3년이나 지속되면서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었고 성공적인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지만 그는 이것에 자만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꿈을 품고 기도하고 시작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누구나 다 도상의 존재입니다.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나는 아직도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도상의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룬 결과에 대해서 자만심에 빠지거나 교만한 생각을 가지거나 현실 안주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미래를 위한 사역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개인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시면 한 분 한 분의 인생 여정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험난한 과정이 다 있었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삶과 죽음을 선택해야 할 만큼의 고민과 갈등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면서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 등골에 땀이 흐를 만큼 고통스럽고 위기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험한 골짜기를 억적 같은 믿음으로 견디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지금의 일이 기다리고 있고 오늘은 오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신앙도 좀 더 가다듬고 가꾸고 좀 더 정화시켜야 하고 주어진 현실에서의 책임들도 무겁게 감당해야 할 사명감으로 다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고 미래 한국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진솔하고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나마도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겠습니까? 지나간 15일에 당회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오셔 특강을 내주신 목회 데이터 연구 지원권 대표가 많은 통계자를 가지고 와서 현실을 날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사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만약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향후 10년 안에 한국교회 전체 교세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한국교회를 표현할 때 천만 성도라고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1922년에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54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2030년 10년 뒤에는 261만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 숫자 속에는 이단들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염려로 그치고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고 적자를 보고 도산의 위기가 다가오면 뭔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연구소에서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물은 첫째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였고 둘째가 시대 흐름을 외면한 고리타분함이었고 셋째가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였고 넷째는 지도자들의 은행 불일치였고 넷째는 불투명한 다섯째가 불투명한 재정 사용 등이었습니다. 가장 숨막히는 문제로 교회 안의 비민주적인 권위주의를 말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계층은 30대 여성 계층이었습니다. 30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니 남편들이 따라서 떠났습니다. 부모가 떠나니 아이들도 따라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날것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미래를 위한 준비가 잘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을 응징하는 법도 없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도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많이 일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로마를 복음하지 않고는 현재 세계교회 가족은 어떤 문제 해결될 길이 없었습니다. 박해를 멈출 길도 없고 세상의 문화를 바꿀 길도 없고 세계복음화를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달 방법도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 핵심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그는 로마 전도에 도전하는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현실에 안주하려 하거나 지나간 업적에 자만하지 말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고 세계 땅끝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세계를 향한 선교 계획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꿈을 꾸셔야 될지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바울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저항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에베소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23절 말씀쯤 보시면 그때쯤 돼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 이하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시전처의 소요 사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우상 제조업자들의 분노였습니다. 바울 이런 전도를 통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인지를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우상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생업이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들이 조직적인 소요를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바울의 전도 때문에 에베소 시민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의 직업도 천대당하게 되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고 그 종교의 위상도 추락하게 되었다며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려 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위는 군중들의 폭동 수준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성도들이 납치되어 끌려갔고 수만 명이 에베소 연극장으로 몰려들어가 전도자들을 비난하고 아데미 신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집회를 광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런 사태는 전도자들에게는 공포에 떨게 했고 그들의 신변을 매우 위태롭게 했습니다. 원래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상업 도시였고 알렉산더 대왕 때에 헬레니즘의 문명의 꽃을 피웠던 아름답고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가 되면서 완벽한 로마식의 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시인들이 이 에베소를 칭찬할 때 로마보다 더 로마적이고 이오니아의 꽃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많은 로마식 도로와 건물과 도성과 신전들이 세워졌고 황제 숭배 종교가 열광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지역의 전통 종교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신전의 길이만 137m였고 폭이 69m였습니다. 18m 높이의 기둥 127개를 구성되어서 솔로몬 성전보다 계산으로는 34배나 더 규모가 큰 거대한 신전입니다.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선정될 만큼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신전의 주인인 아데미 신의 모습을 보시면 그 종교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몸에 24개의 유방이 달린 모습인 아데미는 풍요와 생산의 신으로 일컬어졌고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신으로 불리면서 금융업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아데미 신전의 모든 제사 행위는 그 지역의 경제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다양한 신전을 중심한 종교경제가 에베소의 경제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졌는데 그중 핵심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전들과 우상들을 향하여 가차없이 공격을 하고 이들에 대해 도전하고 결과적으로 그 종교인들이 앞서 회개하는 등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모든 우상 숭배자 세력들이 총동원되어 사도들과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했는데 그들이 모여든 연극장은 야외 극장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 극장은 2만 5천석 규모의 웅장한 규모입니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이 한 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이다 데미어를 연호하고 2시간이나 소리를 지르며 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그 자체로서 위협적이며 폭력적이었습니다. 악한 영들,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결코 방관하거나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 역사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지게 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서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대적하고 무너지게 만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간곡히 권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통을 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의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혹독한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죽음에 내몰 수 있겠는가 생각해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곡하게 만류했을 것이지만 그런 논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수법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은혜롭고 형통할 때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환난 풍파가 많을 때도 사탄 우리 속에 틈탑니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내 자신이 사탄에게 악용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고 우리 주변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을 믿음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회방받지 않고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노력을 가열청 기울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이 광적인 모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를 무마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다름 아닌 그 도시의 공직자 서기장이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연설을 시작해서 결국은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라고 41절에 기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세상의 관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소동 중에 바울이 연극장에 직접 들어가 사태 해결하려 했으나 지인들이 만류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난동을 잠재우기 위해 유대인 알렉산더가 발언하려 했지만 군중들의 아우성으로 무산됐습니다. 남아있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참혹한 폭력 사태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이 소동을 해결하십니다.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했습니다. 2차 세계전 시기인 1937년 중국 난징에 진입했던 일본군이 난징 시민 30만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소위 난징 대학살이라는 사건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사건을 난징 대도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사를 목격했던 AP통신의 H. 맥데니얼 기자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난징에 관한 나의 마지막 기억은 죽어간 중국인, 죽어간 중국인, 오직 죽어간 중국인 뿐이었다라고 당시의 참혹한 반인륜적 범죄를 고발합니다. 이 사건은 이 역사를 파헤친 중국계 미국인 아이리스 장의 베스트셀러인 난징의 강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적인 살륙의 시기에 중국인 15만 명 내지 25만 명을 구출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존 라베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 지멘서사의 중국 지사 대표였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의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난징에 주재했던 서방의 많은 선교사들, 많은 서방의 지식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일본인의 중국인 살륙을 지켜보기만 했던 그 시기에 중국인을 위해 안전지대를 자기 공장 안에 만들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을 피난시켜 죽음에서부터 구출당해 했는데 그가 나치 당원이었다는 점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생명을 구원하신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인륜의 문제이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나는 함부로 배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대폭동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시의 관리인 서기장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설득과 행정적인 능력으로 이 군중들을 해산하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재는 무궁하여 사람의 지혜로는 상송될 수 없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이 앞길을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우리에게 방법도 길도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관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한 가지 일이 지나간 다음에 또 다른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의 새 역사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십시다. 언제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이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